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17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5월에는 무슨 무슨 날이 참 많다는 말씀 드렸었죠. 지난 5월 15일은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이었고요. 5월 17일 오늘은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아, 제가 만 20살이 되던 시절 장미꽃 들고 돌아다니던 날이 생각이 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년의 날이라고 오늘 처음 술을 마셔본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은 젊은이들도 있을 텐데요. 아, 저도 장미꽃 선배한테 선물 받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성년이 된다는 건 자유롭게 술도 마실 수 있고 미성년자 시절에는 볼 수 없던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자유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성년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엄청 커지는 거죠. 가끔 어른들이 옛날에는 20살이나 30살 되면 꽤 어른스러웠는데 요즘 20살, 30살 청년들은 아이고 어리고 철없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올해 성년이 돼서 오늘 성년의 날을 특별하게 맞이한 모든 젊은이들이 좀 더 책임감 있고 또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매주 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 뉴스 7 코너로 시작을 하고요. 현재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코너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 더 알짜 뉴스 시간에는요. 전 세계의 경제 동향 짚어볼 텐데 요즘에 세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 앞으로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사람 이야기 준비되어 있고요.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중국어 배워보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올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7일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인 포천, 연천, 파주, 고양, 김포 등 접경지역 부자치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차단을 위한 도시군간 대응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무원들로 대응반을 구성한 뒤 접경지역에 파견하고 대북전단 살포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북한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의 기사 제목을 온라인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14일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와 북한정보포털에서 노동신문 기사 목록 73만 건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1946년부터 2019년까지의 노동신문이 대상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기사 제목은 코로나19로 신문 입수가 지연돼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북한 민주조선과 문학신문의 기사 제목 24만 건도 이달 중 온라인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청년 취업자가 18만 명 가까이 증가했으나 이 중 상당수는 계약기간이 짧은 임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383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9천 명 늘었지만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시직 근로자가 작년 동월 대비 12만 5천 명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도 9만 6천 명 늘었으나 증가폭은 임시직보다 작았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남북 대결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축구협회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과 2023 아시안컵 불참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AFC의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AFC는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며 설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3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꼽히는 대만에서 주말 이틀간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수백 명 발생하며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16일 빈과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과 보건당국은 지난 15일 대만 내 지역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 환자가 180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북부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의 방역경계 등급을 3급으로 상향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3급 방역경계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 5인 이상과 실외 10인 이상 사적 모임 및 종교 행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중국 최초로 화성 착륙에 성공한 화성 탐사선 태넌 1호에 실린 탐사 로봇이 지구로 첫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환구망 등 중국 매체가 1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탐사 로봇 주릉은 전날 SNS로 보낸 메시지에서 화성 도착, 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성 표면에 도착했다. 이 순간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안부를 전했습니다. 주릉은 앞으로 7, 8일간 착륙지점 주변 환경을 살피고 내부 기기를 점검한 뒤 착륙선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선제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보복 공습 7일째를 맞은 현지 시간 16일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이날 하루 최소 4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이날 보고된 사망자 중에는 1살짜리와 3살짜리 아이도 있었다고 보건부는 전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어린아이 52명을 포함해 188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230여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위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전 국경 지역에 뭔가를 설치하고 있다고요?
네, 북한이 탈북과 밀수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국경 지역에 장벽과 고압선을 설치 중인 상황인데요. 예. 이 평안북도, 양강도, 함경북도에서는 공사를 1, 2단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자강도에서는 예외적으로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 내부 소식통은 데일리 NK에 자강도 국경 연선의 장벽, 고압선 설치가 현재 40% 정도 진행이 됐는데
네.
이 자강도는 다른 국경의 도들과 달리 공사 단계를 나누지 않고 무조건 한꺼번에 공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자강도의 위원, 만포, 자성 등 전 국경 지역에 장벽과 고압선을 동시 설치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기계화 부대를 포함한 건설 병력 5천여 명을 대거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다른 국경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로 공사가 진행이 됐을까요?
네, 평안북도의 장벽 고압선 설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자재는 다 들어왔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 지경과 절벽이 많아 사람이 근무하기 힘든 룡천과 의주 쪽부터 1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는데요.
네.
이곳에는 3천 명 정도의 병력이 들어왔는데 가설 병영을 함께 지으면서 공사에 돌입하다 보니 진척 속도가 자강도보다 느려서 지금은 20%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공사 초반이네요.
네, 평안북도의 경우는 룡천과 의주가 1단계, 신의주와 삭주 등 나머지 국경 지역이 2단계 공사 지역으로 구분이 됐는데요.
네.
이에 따라 공사 소요 기간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서 이 가설 병영도 함께 짓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자, 공사 지역이 지금 1, 2단계로 나뉘었어요. 혹시 이렇게 나눈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 신의주의 경우 2단계 공사 지역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서
네.
신의주는 강폭이 넓어서 선박 등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밀수나 도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네. 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빨리 공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1단계 공사 지역으로 지목된 무산, 운성, 회령에서는 지난 15일부터 네. 장벽과 고압선 설치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좀 탈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인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함경북도 국경지대 역대에는 이 때문에 현재 천여 명의 건설 병력이 들어와 있지만 다른 국경지대와 비교했을 때 탈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3천에서 4천 명 정도의 인원이 더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많이도 투입이 되네요. 자, 일단 신의주는 밀수나 도강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공사 순위가 뒤로 밀렸다고 해주셨는데 양강도는 어떨까요?
네, 양강도의 경우는 김영직, 김정국, 삼수, 대홍단 등 4개 군을 1단계 공사지역으로 삼고 먼저 장벽과 고압선을 설치할 때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고요.
네.
현재 건설병력 3천여 명을 투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소식통은 후창, 심파, 삼수, 대홍단은 다른 양강도 국경 지역보다 무인 지경이 많은 곳들이라며 일단 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들어온 자재들로 장벽과 고압선 설치가 시작이 됐지만
네.
본격적인 공사는 필요 자재가 다 들어오는 이달 말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양강도에서 2단계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들이요. 여기는 사실은 기존의 탈북이나 밀수가 좀 자주 이루어졌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양강도에서 2단계 공사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예.
해산, 보천, 삼지연 같은 지역인데
네.
얘기만 들어도 그동안 밀수나 탈북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쵸.
그런 지역이죠.
예.
이들 지역은 기존의 국경 경비 인원과 국경 봉쇄 작전을 위해서 투입된 내륙의 군 병력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탈북 등의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순위가 뒤로 밀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감시를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또 다른 이유로 약간 후순위로 밀렸네요. 자, 어쨌든 지금 공사 현장에 막 몇천 명씩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인력들인가요?
네, 북한은 올해 봄에 초모로 7총국, 8총국, 공병국에 입대한 인원들을 이 장벽과 고압선 설치 현장에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초모생들이 2개월 반가량의 신병 훈련을 거쳐서 정식 군인 신분이 되는 군인 선서를 하고 나면 곧바로 국경에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병들이네요.
예, 그렇죠. 나이가 굉장히 네. 어릴 텐데요.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원래는 군인 선서를 한 다음에도 1년 뒤에나 하급병사 계급을 하는데 이 현지 주민들의 시선도 있고 하니
네.
국경에 투입될 7총국, 8총국, 공병국 초모생들은 배려줄이라고 해서 6개월 만에 기한전 승급을 시킨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경 지역에서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완료가 되면 현재 경비 인력은 좀 철수한다는 이야기 있던데요.
예, 아무래도 뭐 그런 방침이 세워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전 국경 지역에서 이런 장벽 고압선 설치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현재 내부에서는 국경 봉쇄를 위해서 들어와 있는 폭풍군단, 7군단 인원이 오는 10월께는 철수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상황을 좀 봐야겠죠.
예, 실제로 소식통은 장벽과 고압선 설치가 완성되는 시점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지금 국경에서는 폭풍군단과 7군단의 철수설이 돌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전역에
네.
지금 자재 부족 현상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런 자재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경우는 뭐 올해 말까지도 공사가 이어지지 않겠냐
그러게요.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뭔가 이 탈북과 밀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어린 군인들이 작업에 투입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주민들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2014년에 인기리에 방송됐던 연애의 발견이라는 한국 드라마의 OST 주제곡으로 쓰인 곡인데요. 제이 레빗의 사랑일까라는 노래입니다. 이 제이 레빗은 은근히 드라마 OST도 많이 불렀는데요. 그만큼 드라마에 딱 어울리게 감성적으로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닐까요? 제이 레빗의 사랑일까 듣고 올게요.
지금 우리는 사랑일까? 이상하게 맴도는 알 듯 말 듯
네,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각종 정보들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좀 짚어볼게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 기업들의 주요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생산할 때 이 원자재 단가 자체가 높아지면 또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자, 먼저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대표적인 원자재가 이제 구리와 철 광석이잖아요.
네네.
이들의 가격이 꽤 치솟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 생산 차질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등 경제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네.
구리 가격은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지난주 톤당 1,36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고가는 1,190달러를 기록했던 2011년 2월인데 그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거죠. 광석 가격도 톤당 2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3월에 톤당 150달러대였던 것과 비교하면은 한 달 새 30%가 넘게 오른 것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구리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최고치. 그럼 구리나 광석 외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것들도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식음료나 바이오 연료 등의 주 원료가 이제 옥수수인데 뭐 세계에서 주요 원자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북한 주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옥수수는 일상생활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식량이기도 할 텐데 이 옥수수 가격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나 급등했습니다.
자, 북한에선 옥수수를 강냉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라서 또 가격 변동에 민감하실 것 같네요. 자, 근데 이 옥수수 강냉이 가격은 왜 올랐을까요?
네, 이제 미국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당 약 8달러를 기록은 했는데요.
네.
이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12년 이후에 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제 옥수수의 경우 주요 산지인 미국 일리노이 그리고 인디애나 등 중서부 지역 가뭄의 여파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돼지 열병에 따른 방역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잖아요. 때문에 이제 중국이 돼지 사육을 대폭 늘리면서 그 사료 수요가 급증한 것도 옥수수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이전보다 4배나 폭증할 전망입니다.
네, 구리도 오르고 광석도 오르고 여기에 옥수수 가격까지 연일 최고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옥수수야 가뭄 때문이었다고 해도 구리나 광석 같은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치솟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뭐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예.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실물 경제가 현재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제조업 생산이 늘면서 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원자재 공급의 불안정도 한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와 그리고 철광석 주요 생산국인 인도 같은 나라들은 이제 하필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잖아요. 특히 인도의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으로 정말 심각한 사안이죠. 그래서 그 공급에 차질을 빚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국 중 하나인 호주와 수요국인 중국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철광석 공급 불안이 확산되는 것 역시 철광석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는 거죠. 또 그러면서 현재 이제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현재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은 여러 면에서 좀 한정돼 있다는 거, 줄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제 기록적인 원자재 가격의 핵심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녹색 혁명을 뽑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커졌잖아요. 저희 이 코너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어떤 주제를 다루기도 했는데 현재 이제 친환경 인프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요?
예, 이제 주요 외신인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선진국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을 전기 엔진으로 교체하고 배터리 충전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등 화석 연료 배출을 줄이는 작업은 이제 리튬 외에도 이제 다른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며 이제 녹색 전환이 원자재 공급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외신인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녹색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구리 가격이 상승했다고 현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데 만드는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워낙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대중화의 본격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들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수요 공급에 이어 트렌드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환경의 변화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국은 그럼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일 것 같아요. 네.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한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한국도 뭐 마찬가지로 좀 이런 흐름에 좀 자유로울 수는 좀 없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철강 제품 소비가 많은 조선업계와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잖아요. 네. 특히나 자동차와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주력 산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이제 철광석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열연 강판과 후판 등 대부분의 철강 제품의 가격이 실제 올랐어요. 철강업계와 그리고 조선업계는 지난해 4월에 이제 후판 가격을 톤당 10만 원가량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업계 역시 결국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마진 하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네,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연일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예.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각 부분의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뭐 당장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경기의 선행 지표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주식 시장이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의 경우 한 주간 일제히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적지 않아 보였습니다.
네. 또 물가 상승하면 또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뿌린 돈을 걷어들일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겹치면서 정말 어려운 시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건 결국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 회복에 따라서 각 기업들의 제품 생산도 좀 늘어나고 판매도 늘어나니까 원자재 값이 오르는 거라고 본다면 이게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원자재 가격 상승은 향후에 물가를 또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뭐 소비 지출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 다시 경기 위축으로 또 접어들 수 있는 우려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도 물건이 막 비싸지면 주민들 삶이 힘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구리만 놓고 봤을 때 이 구리는 지정학적 영향이 적고 제조업 전반에서 좀 사용이 되잖아요. 이 구리 가격은 경기의 선행 지표로 그래서 좀 활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실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이제 기업이죠. 이제 구인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력 수요의 폭발이 두드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다면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위축은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참 어렵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국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물가가 오르는 게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긴축 정책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을 통해서 경기 회복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중앙은행들이 좀 개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이른바 연준이죠. 연준의 인사들이 이제 시장 안정화에 현재 지금 좀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이얼 블레이너스 연준 이사는 우리 지침인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결과를 달성하는 데 인내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상승이겠죠.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이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도 아직은 통화 정책 지원을 좀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경기 활성화가 이제 정점에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시장이 그럼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텐데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예. 우선 이제 뭐 물가 상승이 단기에 그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6.8% 네. 올랐어요. 이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그리고 2017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반면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네. 0.9% 상승했습니다. 이거 역시 물론 이제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네.
다시 말해서 제품의 가격의 상승 지표인 생산자 물가 지수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해석을 하는 네. 거죠. 이제 물가 상승 대비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제 생산자 물가뿐만 네.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도 그 생산자 물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이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네.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거겠죠. 네. 중국의 경우 이제 워낙 또 인구가 많잖아요. 이제 미국만큼이나 물가 지수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상징적이기 네.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중요하겠죠. 이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생산 업체들의 투입이나 생산 가격의 급격한 차이는 이제 비용이 아직 완전히 전가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건 결국 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뭘 할래도 돈이 많이 드는 거. 그렇죠?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거는 뭘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싼 거.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자 네. 물가가 높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 그렇죠.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가격을 올릴 테니까요. 파는 가격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반대의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도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가 네. 좀 순조롭게 해결이 된다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우려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좀 내놓는 예. 그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 수입이 좀 원활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각 제품의 좀 가격 자체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된다면 좀 그래도 이런 현재 물가 상승은 좀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유명한 금융자문사인 벨리더스의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은행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적지 않지만 중앙은행이 개입을 다시 하면은 안정화될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제니 렐런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 파웰 연준 이사장 역시 물가 상승 현상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 아직도 어렵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또 투자나 뭐 주식 시장이나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오르고 있어서
예.
좀 양극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쉽게 내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문제는 투자 차원에서는요.
예.
이런 상황을 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원자재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면 지금 원자재를 사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물가 상승 시대를 대응하는 투자법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예. 있어요. 우선 대체적으로 물가 상승 시기에 금 투자가 가장 유리하죠.
예.
매번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최근 그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예. 유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31.40달러 상승한 1815.70달러에 마감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뭐 저만 해도 제가 최근에 이제 금리 세 개를
네.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금리를 또 이제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있죠.
이제 금리 삽니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 예전 생각으로 이 금을
네.
세 개를 이빨을 팔면은 대략 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나오겠거니 생각을
네.
했는데 8만 5천이 나왔어요.
많이 받으셨네요.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팔았죠.
네.
바로.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금값이
네.
많이 치솟았다는 것을 좀 몸소 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금이 이렇게 좀 뭔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 안전한 투자처로 꼽혀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혹시 금 말고 또 다른 거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한국에서는 원자재 펀드 등 이제 원자재 간접 투자 방법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원자재 ETF, ETN 같은 것들이
네.
있는데 실제 이 상품들의 수익률도 좋습니다. 일단 뭐 원자재 ETF, ETN 같은 경우 뭐 따로 이제
네.
설명드릴 필요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주식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
네.
하나예요. 네. 야, 지난 한 주 관련 펀드들이 각각 10%씩 넘게 오르면서 현재 한국 투자자들에게 큰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우려도 있고 또 이걸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해도 경기 회복이 그 전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또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나 이런 희망도 생기게 되는데 다만 이 상황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않아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부터 관련 이야기들 쭉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국보급 트로트 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윤정 씨. 장윤정 씨가 2010년에 발표해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장윤정 씨의 초혼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 피플입니다. 월요일은 이정철 기자와 함께 사람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5월 하면 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죠. 오늘은 네. 관련된 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틀 뒤면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이날이 되면 많은 불교인들이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기 전에 불교인들 중에서도 한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승려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네.
법륜 스님입니다. 법륜 스님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법륜 스님 하면 저 불교 신자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굉장히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법륜 스님은 경상남도 신기마을 출신 승려인데요. 1953년에 태어났습니다. 법륜 스님은 승려 외에도 사회운동가, 구호운동가, 통일운동가, 저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인기가 높은데요. 지난 2월 BBS 불교 방송에 따르면 법륜 스님은 불교 신자 시청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스님에도 뽑혔습니다. 또 힐링 캠프 등의 방송을 통해서도
네.
법륜 스님은 불교 신자가 아닌 타 종교인들과 종교가 없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승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법륜 스님이 대중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이유 중 하나를 꼽으라면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즉문즉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법륜 스님은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 도움되는 조언을 해주기도 유명한데요. 즉문즉설은 즉시 묻고 즉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법륜 스님 앞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고요. 사람들은 법륜 스님에게 어떤 질문이든 던질 수 있습니다. 질문들을 보면은 늙으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나 등 다양한데요. 이에 대해서 법륜 스님은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나이 먹으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건 당연하다. 안 지치고 싶은 건 욕심이니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갖고 가면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답했고요.
네.
또 스님이 잠을 잘 자는 비법이 뭐냐는 질문에는 피곤하니까 잘 잔다고 답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잠이 잘 안 올 때는 어떻게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잠이 안 오면 공부하면 된다고 답하고요.
책만 펴면 네. 잠이 오니까요.
평범해 보이지만 명쾌한 답변들이죠. 이러한 법륜 스님의 명쾌한 대답에 시민들은 명대답이다, 스님의 통찰력이 대단하다, 존경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 말고도 사는 게 재미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좀 고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들에 네. 대답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법륜 스님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법륜 스님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면 언제 불교에 귀의하게 됐죠?
법륜 스님은 17살 때 출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릴 때는 과학자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네.
종교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그러던 중 학교 근처에 있던 절 분황사에서 은사인 도문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도문 스님 간 미래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깨달음을 얻고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자가 꿈이었고 종교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죠.
네,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신 스님이 됐습니다. 자, 스님이긴 한데요. 그래도 사회운동가로도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죠?
네, 맞습니다. 법륜 스님은 20대 초반에 영남 불교 교육원을 설립하고 불교 포교 활동을 하는 한편에 사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네.
1980년에는 10.27 범란 명예훼보 운동을 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합니다. 오. 이때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는 불교를 보면서 자괴감과 회의감을 느꼈다고 하고요. 또 1983년에는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의 상임법사를 맡으면서 사회민주화운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법륜 스님은 이후 환경, 빈곤 퇴치, 평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종교를 떠나서 사실 전 세계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앞장을 서고 있어요. 법륜 스님도 그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또 특이한 게 북한에도 식량 지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륜 스님은 국제구호 단체인 한국 JTS에 있으면서 북한에도 식량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3월에는 북한 조선어린이 후원협회가 법륜 스님을 초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 한국 JTS는 중국산 옥수수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북한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법륜 스님은 방송 힐링 캠프에서도 북한을 돕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셨나요?
당시 방송에서 북한 아이들은 구걸할 자유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북한의 식량 부족에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법륜 스님이 사회 문제 해결에 힘써 오시면서 북한도 돕고 좋은 활동들 많이 하시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나와노 평화상이라는 걸 수상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법륜 스님은 아시아의 종교 노벨상으로 불리는 나와노 평화상을 수상했는데요. 일본 나와노 평화재단은 지난 2020년 10월 26일 비대면 방식으로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 증서와 상금 약 20만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나와노 평화위원회는 법륜 스님이 이웃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과 협력하면서 평화를 증진하고자 오랜 세월 폭넓게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는데요. 위원회 측은 법륜 스님이 필리핀 만다나오의 무슬림, 인도의 힌두교와 기타 종교인 등 종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해외 활동에 집중해온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법륜 스님은 2011년 남북화해 협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서 통일문화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종교는 다르지만 이 사회를 위한다는 큰 뜻을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하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사회 문제 해결이나 인권 증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오신 법륜 스님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네.
자, 오늘 피플 코너는 이정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라고 할 때 이 물론이죠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of course, 당연하지, 당연히 도와줄게 이런 표현일 텐데요. 중국어로는 没问题, 没问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问题 하면 문제, 질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没 하면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어붙이면 문제가 없다,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도와달라는 누군가의 부탁, 들어줄 준비가 됐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이죠. 没问题.
想要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每天起床的第一件事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18일 화요일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2도, 해산 5도, 강계 10도, 함흥 청진 11도, 평양 개성 사리원 12도, 신의주 원산 13도, 해주 1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0도, 신의주 청진 23도, 개성 해주 24도, 함흥 해산 26도, 평양 사리원 원산 27도, 강계 29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간 14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4% 상승한 65.3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09% 상승한 1843.8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5월물 가격은 온스당 27.3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4.07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7일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인 포천, 연천, 파주, 고양, 김포 등 접경지역 부자치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차단을 위한 도시군간 대응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무원들로 대응반을 구성한 뒤 접경지역에 파견하고 대북전단 살포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북한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의 기사 제목을 온라인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14일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와 북한정보포털에서 노동신문 기사 목록 73만 건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1946년부터 2019년까지의 노동신문이 대상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기사 제목은 코로나19로 신문 입수가 지연돼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북한 민주조선과 문학신문의 기사 제목 24만 건도 이달 중 온라인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청년 취업자가 18만 명 가까이 증가했으나 이 중 상당수는 계약 기간이 짧은 임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383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9천 명 늘었지만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시직 근로자가 작년 동월 대비 12만 5천 명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도 9만 6천 명 늘었으나 증가폭은 임시직보다 작았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의 남북 대결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축구협회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과 2023 아시안컵 불참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AFC의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AFC는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며 설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3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꼽히는 대만에서 주말 이틀간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수백 명 발생하며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16일 빈과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과 보건당국은 지난 15일 대만 내 지역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 환자가 180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북부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의 방역 경계 등급을 상급으로 상향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상급 방역 경계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 5인 이상과 실외 10인 이상 사적 모임 및 종교 행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중국 최초로 화성 착륙에 성공한 화성 탐사선 태넌 1호에 실린 탐사 로봇이 지구로 첫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환구망 등 중국 매체가 1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탐사 로봇 주릉은 전날 SNS로 보낸 메시지에서 화성 도착, 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성 표면에 도착했다. 이 순간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안부를 전했습니다. 주릉은 앞으로 7, 8일간 착륙지점 주변 환경을 살피고 내부 기기를 점검한 뒤 착륙선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선제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보복 공습 7일째를 맞은 현지 시간 16일,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이날 하루 최소 4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이날 보고된 사망자 중에는 1살짜리와 3살짜리 아이도 있었다고 보건부는 전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어린아이 52명을 포함해 188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230여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인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남성 간호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병세가 악화돼 끝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인도에서는 이렇게 성범죄까지 만연해 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환자 혹은 가족 대상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의료진이 환자에게 정말 기가 막히죠. 코로나19 왁진을 맞게 해준다고 소녀를 유혹해서 성폭행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너무 참담합니다. 인도 국민들 현재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요? 이런 세계 뉴스들을 접할 때면요. 나만 안전하고 편안하면 되는 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세계의 인권 사각지대가 더 커져만 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라야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장범준 씨도요. 꾸준하게 사랑받는 가수이고 음원 강자 중 한 분이에요. 이 장범준 씨가 2019년에 발표한 노래 당신과는 천천히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할 텐데요.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일 혹시 있으신가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조금 느려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퇴근 시간 전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데 왜 집에만 오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